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납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만남은 지난달 9일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통화에서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경쟁을 계속해서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양 정치국원장의 이번 대변 회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4자 대면 회담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입니다. 타이완 추거정 국방부장은 중국이 오는 2025년 안에 타이완에 대한 전면 침공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거정 부장은 오늘 타이완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양안 간 긴장관계가 4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장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나흘 연속 군용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추 부장은 중국은 지금도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전쟁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타이완에 대한 전면 침공 역량을 완전히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타이완 국회에 미사일과 군함 개발에 필요한 수백억 달러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앞서 중국의 실제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필립 데이비슨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6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타이완의 어떤 독립 음모도 단호하게 진압할 것이라며 동원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의원 방문단이 오늘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알랑 리자샤르 의원은 이끄는 방문단은 닷새 동안의 일정 중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는 한편 경제부와 보건부, 중국관계의 양안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장관을 지낸 리샤르 상원의원은 프랑스 상원 내 대타이완 우호단체 위원장이며 지난 2015년과 2018년에도 타이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들의 타이완 방문 결정에 대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타이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은 당시 성명에서 어떤 명목의 방문이든 타이완 당국과 공식 접촉하는 것은 프랑스가 시행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타이완 분열 세력에 이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타이완 방문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고 중국과 프랑스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프랑스 명예와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장관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합니다. 이날 회담은 프랑스와 호주 간 재래식 잠수함 계약 파기와 관련해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두 장관은 양국 간 갈등 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이 전날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다음 달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새 영내 안보협력체 오커스의 발족에 따라 촉발된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 철회권에 대해 보다 소통을 잘할 수도 있었고 잘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도 깊다면서 우리는 때로 이 같은 관계를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옌스 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적성국들이 나토 동맹국 간 연대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미 조지타운 대학 강연에서 최근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나 미국과 프랑스 간의 긴장관계를 범대서양 동맹관계 약화 신호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발표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활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유엔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건 한국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나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모든 지역 그리고 비 오다가 서쪽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 9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2.5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발표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활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가 두드러지게 북한의 제재 회피를 용인하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노력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4일 발표한 연례 중간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위배되는 북한의 현행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폭넓고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보고서가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은 영내 불안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상세히 나타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러한 노력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북한 정권이 몹시 필요한 자원을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특정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제재 회피 활동이 전개되도록 허용하거나 자국민이나 자국에 등록된 단체들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하도록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 활동을 두드러지게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 목표를 위해 유엔을 비롯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각종 제재 위반 행위와 함께 영변 등 북한의 핵시설의 움직임에 주목했는데요. 함지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위반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불법 활동은 무엇인가요?
북한의 핵 관련 활동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영변을 비롯한 북한의 핵시설의 움직임에 주목했는데요. 영변 경수로 외부 공사가 끝나고 인근에는 지하로 연결된 수직 통로로 보이는 시설이 들어선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2월 사이 핵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는 액체 질소용 유조차로 보이는 차량도 발견됐다며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평산 우라늄 공장의 움직임 등 다른 지역의 핵시설에서 관측된 활동들이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전문 매체들도 자주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번 보고서가 그런 지적들을 뒷받침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영변과 같은 핵시설의 움직임에 대해 자체 분석보다는 각국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분석한 정보인 만큼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최소 2개 나라가 관련 활동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중 한 개 나라는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영변 핵시설 내 활동을 감지했는데 이를 통해 일종의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영변에서 핵 관련 활동은 실제로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OA도 불법 석탄 수출이나 유조선들의 불법 정제유 반입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 선박들의 불법 활동에 관한 내용이 줄었습니다. 국경 봉쇄의 여파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보고서는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이나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유조선들이 직접 유류를 운송했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이 사치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봉쇄 상황이 제재 위반을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고 불법 활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선박들이 이름과 등록번호 등을 서로 바꾸는 일종의 세탁 행위가 이번 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까요?
선박의 선적을 세탁하는 문제는 과거 비회에도 몇 차례 보도한 내용인데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선주들은 문제가 없는 선박에 새로운 등록번호와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제재 선박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유령 선박이 등장하기도 하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조작하는 등 복잡한 방식이 동원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선박 세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제재 대상 선박의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선박을 구한 내용도 지적됐군요.
그렇습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우정호의 이야기인데요. 신평 5호로도 불렸던 이 선박이 2020년 10월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선박은 우정호 시기이던 2019년 7월 중국 시다오항에서 위치가 확인됐는데 이후 북한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돼 최종 몰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도 한때 한국 선박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는데 선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내용도 매년 지적했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네, 사이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회사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공격, 즉 맞춤형 악성 이메일 공격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격 대상자를 찾은 뒤 집요하게 이메일로 악성 코드가 담긴 각종 자료 등을 보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와 킴수키 등 해커 조직이 미국의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신 등 코로나 백신 제조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 밖에 주목되는 불법 활동은 어떤 게 있었나요?
한동안 잠잠했던 해외 북한 공관의 불법 임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소유 건물이 현지인들을 위한 연회장으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몇 년 전 불거졌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여전히 해당 연회장이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북한이 수입을 추진하던 독일과 일본산 고급 차량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매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도 담겼는데요. 올해는 어땠나요?
전문가 패널은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다수의 나라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 IT와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대한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선 북한 국적자의 송환 시한인 2019년 12월 이후까지도 북한 식당 등이 운영되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고요?
네, 전문가 패널은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인도적 위기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 NGO 등 38개 단체를 조사했다면서 국경 봉쇄 이후 이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평양에 직원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 독립적 감시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신규 자금 지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중국과 관련해 잡음이 조금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과 함께 중국 출신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 측 전문가가 동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 정부도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전문가 패널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선박들의 제재 회피 의심 행위 등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북한의 대학교 홈페이지들에는 다른 나라 대학들과의 교류 현황이 소개돼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러시아, 멕시코, 이탈리아 소재 대학들의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베트남 등은 자국 대학의 북한과의 교류가 언어 교육 등에 한정됐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과 달리 중국은 학술 교류가 UN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전문가 패널 측에 통보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학술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교류는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학들은 모두 11개의 과학 분야 논문을 북한과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안을 내놓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먼저 북한의 선박 세탁 행위를 막기 위해 각국이 문제 선박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고요. 또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흥미로운 권고가 있는데요. 각 나라들이 한국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대상국을 북한으로 혼동해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 표준화 기구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북 제재에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다뤄줄 것도 권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와 함께 전문가 패널의 올해 중간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유럽연합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유엔에서 북한에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런 요구들이 이중 기준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신뢰와 항구적인 평화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마이올린 판 딜런 국제비확산 특별대표는 4일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행동과 의도는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DPRK's actions and stated intention to continue developing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a matter of grave concern.
딜런 특별대표는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에 맞춰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준비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덴마크 유엔 대표부의 마리 루이스 베그테르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발전이 여전히 영내 평화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최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 central to 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베그테르 부대표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한 대화를 지지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의 에나 카린 에네스트렘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s program remain a major threat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에네스트렘 유엔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포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향한 자신들의 약속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이중적 행위라며 전면 거부했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those statements as they are double-dealing act in pursuit of one-sided policy of hostility towards the DPRK.
북한 대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일반적으로 군사적 위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 영토에는 외국 병력이나 군사기지가 전혀 없지만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미군이 수많은 기지에 주둔하며 언제든지 우리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결의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중 기준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종건 한국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나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도 한국 측의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건 한국외교부 1차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2018년 남북이 서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 합의의 의미를 소개하며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 공동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군사 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는 남북 양측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과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 군사공동위를 통해 신뢰 구축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응하지 않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측이 먼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활동에 대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차관의 발언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유용한 틀로 군사 공동위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이중 기준 이런 모든 건 다 군사 공동의 의제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최 차관의 말은 적대시 정책 철회 그다음에 이중 기준은 대화나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대화나 협상의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두 가지를 북한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회담에 임하더라도 도발하지 말아야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군사 공동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선결 조건들이 모두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 얘기가 결국은 한미가 합의해야 미국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이중 기준은 북한 핵을 인정하려는 거고 적대 정책 철회는 한미 동맹, 다시 조한미군, 한미연합연합 이건 한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북 군사 공동위가 열려도 북한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북한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최 차관은 또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따로 떼어서 정치적 선언의 형태를 갖춰 한반도 비핵화 평화과정 입구에 놓으려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차관은 이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는 정상 차원의 대화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미 합중국의 대통령 두 정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과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과 영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 대응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 군사 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로 국경 봉쇄와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등 적국들의 미래 위협에 대비한 차기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패티 제인 갤러 정책 분석가는 4일 미국의 차기 미사일 방어는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러 분석가는 이날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분석과 제언을 담은 이슈 보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 재검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방어와 억제 능력을 방해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제한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미사일 방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갤러 분석가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의 적국들은 미사일을 늘리고 새로운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을 첫 번째 사례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탄두와 유인물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핵탑재 ICBM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갤러 분석가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북한은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ICBM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advancing their arsenal, in particular their ICBM program, to be able to target the United States.
갤러 분석가는 또 북한은 최근 지상 기반뿐 아니라 해상 기반 탄도 미사일과 잠정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험했다며 이런 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와 같은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도 뚫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차기 미사일 방어는 모든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진전시키고 미 본토에 대한 불량 국가의 위협을 능가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내 진전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 방어에 점령하고 미국의 역량이 변화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미래 첨단 미사일 방어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위협을 능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8년 초기 인도 예정인 차세대 유격기 NGI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려면 10년 후 차세대 유격기 역량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We can defend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now, but we're going to need to field the NGI, the capability you mentioned earlier, if we want to face the threat.
NGI는 단일 위협 환경에서 다수의 물체를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요격체를 운반하는 등 미사일 방어 임무에 맞는 진전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 여부에 대한 미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복잡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prepare for that, but I think frankly, the hypersonic missile complicates missile defense.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등 현재의 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미국은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be building missile defense against a specific threat. You know, we face multiple threats, so we've got to have integrated missile defense.
단일 위협에 대한 방어망 구축은 미 본토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총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갤러 분석가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다루는데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제한적으로 배치돼 최소한의 방어 역량만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들은 현재 미국이 배치한 레이더와 센서로는 감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선 미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초당적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은 투자 대비 효용성이 높다며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진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정책 재검토는 올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판문점 회동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고 스테파니 그리셈 전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셈 전 대변인은 또 당시 회동은 복잡한 경호 문제를 일으켰고 회동에서 미북 수행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4개월 뒤에 이뤄진 당시 회동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처음 밟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판문점에서 만남을 확실히 예상하지는 못했었다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김 위원장에게 연락했는데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up Chairman Kim."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은 큰 영광이었으며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짧은 시간에 만남이 이루어져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도 두 정상 간 회동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나는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난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셈 전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출간된 회고록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즉흥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 백악관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임의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트위터를 통해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29일 오전 트위터에 한국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비무장지대 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고 안보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화답 이후 32시간 만에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그리셈 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백악관 작전팀과 비밀 경호국의 복잡한 실행 계획과 안보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밀 경호대원들이 심장마비를 많이 일으켰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비무장지대 DMZ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혼돈 그 자체였다며 미국 정상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을 비롯한 미국 관계자들은 기자인 척하는 북한인들을 쫓아다니며 정해진 자리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 측 취재진 중 한 명만 관영 매체 소속 기자였으며 나머지는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려는 기자인 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셈 전 대변인은 특히 한 작은 북한 여성이 매우 빠르게 사다리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미국 측이 다른 쪽으로 몰아내려 해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 경호 요원들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김 위원장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셈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에서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짧은 회담을 열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기자들을 불러도 되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매우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셈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끄덕임을 신호로 회담장 밖으로 나갔고 북한 측 경호 요원들이 인간 벽을 만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미국 작전팀과 비밀 경호국에 언론이 들어와도 된다고 전했고 미국 측 요원들이 기자들에게 손짓을 하자 사람들이 뒤엉키며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셈 전 대변인은 무리 가운데 작은 틈이 보여 기자들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를 치자 북한 경호 요원이 자신을 한쪽으로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가까스로 기자단을 회담장에 들여보낸 그리셈 전 대변인은 자신이 언론 자유의 영웅이 된 날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셈 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꽤 잘 지냈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두 번 미소 지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에 앞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해 6월 펴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중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 대표단도 이때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1,000명당 17명으로 한국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태어난 북한 아동의 기대 수명은 72세로 한국보다 11년 짧았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5일 발표한 2021년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한 해 평균 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0년 1,000명당 60명이었던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가장 최근 조사 때인 2019년에는 17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 8명, 2019년 3명을 기록한 한국보다 6배 정도 높은 겁니다. 또한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000년 1,000명당 33명에서 2019년에는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발육 부진 비율은 18%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가운데 5%가 평균 몸무게 미달 등으로 왜소증을 겪고 있으며 비만율은 23%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북한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결핵 예방접종 BCG와 뇌척수막염균 예방접종률이 각각 99%,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의, DTB3 예방주사 접종률이 98%로 조사된 겁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능력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북한 여성의 74%가 노동,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과 도시 비율은 각각 78%와 63%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성은 전체 88%가 일을 하고 있었고 지방과 도시 비율은 각각 94%와 75%였습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검진률은 각각 99%와 98%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연분만율은 92%, 제왕절개는 전체 13%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사망률은 전체 6%로 지난 2019년 기준 2,16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3.8%포인트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72세로 한국의 83세보다 11년 짧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77만 9천 명으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18세 미만을 622만 5천 명, 5세 미만을 174만 6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매해 인구 증가율이 0.6%에 그친 가운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인구 증가율은 0.3%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산 건수는 1.9명으로 총 35만 5천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올해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사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며 코로나 사태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0살에서 19살 청소년 7명 가운데 1명이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로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았고 이 가운데 4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신종 코로나 사태 동안 빈곤 문제도 악화됐다며 지난해 빈곤 소득선 이하의 삶을 산 아동이 1억 4,200만 명 증가해 전 세계 아동 5명 가운데 2명이 빈곤한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아 주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는 북한의 지난 7, 8월 농작물 상태를 위성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특히 북동부 지역의 식량 수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4일 북한의 농업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성사진의 적색 파장과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정규 식생지수 산출법으로 7월에서 8월 북한의 농작물 상태를 4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 기간 자강도와 강원도, 라선, 양강도 지역의 농경지 60% 이상이 최하급인 불량과 부실 상태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5대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평양은 7월 말까지 농작물의 40%가 양호평가를 받았지만 8월 초엔 황해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곡물이 차츰 시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7월 초 북한의 농작물 상태가 양호해 좋은 출발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이후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곡창지대 피해 이후로 기상상태와 강수량 부족 등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당시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황해 남북도 등 여러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보고서는 8월 중순이면 일반적으로 농작물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흡했다며 특히 황해북도는 앞서 최고 상태인 양호에서 25%가 아래 단계로 내려갔고 약 20%는 부실에서 불량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황해남도 역시 8월 중순 들어 29%가 양호 범위에서 이탈했고 23%는 부실과 불량으로 내려갔으며 평양도 17%가 양호에서 아래 단계로 내려가는 등 황해남북도와 평양이 평안남북도보다 농작물 상태가 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기근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 낮은 수확량, 홍수로 인한 북동부 지역의 농작물 피해와 수송시설 타격 등 외부 요인으로 불안정한 식량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열악한 철도망 등이 홍수로 피해를 입으면서 동부와 북동부 산악지대 등 외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 등은 북한의 대표적 빈곤 지역으로 식량을 대부분 중앙정부가 아닌 북중 비공식 무역을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식량 수입이 어려워졌고 철도망마저 홍수 등으로 타격을 받아 이 지역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5일 BOA에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북동부 지역의 식량 확보가 올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이 북동부 지방은 이 중앙에서 식량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건너편에 있는 중국하고의 그 소위 공식, 비공식 그 사이에 있는 무역인데 그걸 통해서 일단 식량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경이 닫히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중앙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수송이 문제죠.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지역이 식량을 조달했던 방식하고 그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수송이 이제 하나의 그 바틀넥이 되는 거죠.
북한의 올해 농산물 생산량이 예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적어서 식량 안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경고는 이미 여름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110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추산했고, 미국 농무부는 7월 말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태준 원장은 지난달 주한미국 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농무부 관계자와 유럽단체 모두 올해 북한의 단위 면적당 곡물 수확량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그러나 전체 곡물 생산량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재배 면적을 곱해야 하는데 벼 재배 면적이 가뭄 등으로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어 수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재배 면적입니다. 최근에 와서 최근한 몇 년 동안에 그 벼 재배 면적이 평년 수준에 비해서 재배 면적이 낮았어요. 역시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보다 낮을 것이다. 재배 이제 수량도 낮고 재배 면적도 이제 낮기 때문에 쌀은 올해 약간의 이제 타격을 이제 받았다.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김 원장은 다만 콩 재배 면적은 옥수수 재배지를 대체하면서 늘고 있다며 올해 북한의 전반적인 곡물 수확량은 평년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DTP3와 혼합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 내에서 홍역과 소아마비 백신 접종 등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최근 발표한 연례진전 보고서 2020에서 지난해 북한 내 DTP3 혼합 백신 접종률이 9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가비 지원 대상 73개 나라 가운데 99%를 기록한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와 98%의 쿠바와 방글라데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겁니다. DPT3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예방 백신이고 혼합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비형 간염 등의 예방을 위해 여러 종류의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하는 백신입니다. 특히 DTP3는 백신 접종 시기에 있는 영아 백신들 중 가장 마지막에 맞는 백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모든 백신을 접종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혼합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홍역 백신에 대한 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박기범 교수는 북한 당국은 보건 문제에 있어 예방접종을 최우선시한다며 접종률은 이전부터 높은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기근 이전에도 북한의 공중보건에서 백신 접종이 최우선 순위로 다뤄졌고 현재 북한 어린이의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98%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가비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0년 기준 생후 12개월 신생아 숫자를 35만 814명으로 추정했으며 2019년 기준 5살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7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비 이사회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승인한 대북 백신 지원금은 총 8,920만 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보건 시스템 강화 부분에 4,350만 달러가 배정됐고 새로운 백신과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백신 지원 사업에 3,740만 달러, 운용 서비스와 예방접종 서비스에 각각 440만 달러와 220만 달러 순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가비가 홍역과 풍진, 소아마비, 수막염, 에볼라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4개 나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2억 9천만 달러를 기부해 가장 큰 지원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영국이 2억 7,100만 달러, 노르웨이가 1억 6,5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미국은 가비에 총 27억 6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영국은 3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지난 20년 사이에 총 기부액은 2,9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세계은행 등이 결성한 가비가 지난해 말까지 73개 나라에서 8억 8,8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1,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유행이 미한동맹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햄나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좌 교수는 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소프트 파워란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커도 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거꾸로 나라가 작아도 얼마든지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It's not necessarily correlated with size. You can be very big and not very.
연성 권력이라고도 불리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고안한 나이 석좌 교수는 강요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매력을 발휘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나이 석좌 교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북한 정권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stern film, it didn't affect his policies much. And I doubt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서구의 영화를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나이 석좌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한국의 대중문화가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 등을 소비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has the potential to have a transformative effect on the way the average North Korean thinks, even though they cannot explain.
차 석좌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평균적인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의 시장 성장과 결합한다면 북한이 후에 개방이 됐을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세뇌하고 정부를 독점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층이나 보통 주민들이 이미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대중가요를 듣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그들이 오징어 게임을 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Changing because the elites and ordinary citizens are already watching South Korean dramas and listening to K-pop. Maybe they have watched.
테리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 정권의 신화를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확실한 형태는 없지만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 내 더 큰 자유를 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이어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추진하는 등 올 들어 젊은이들에 대한 사상통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스며든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CSIS 존 햄리 소장은 소프트파워는 선전활동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누구든 선전활동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가짜로 흉내내려고 한다면 대부분 곧바로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Campaign,
한편 빅터 차 석좌는 미국 내 한국의 대중문화의 인기가 미한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보통 미국인들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로 한국의 TV쇼와 음악 등 대중문화가 인기 있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미국과의 외교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풀뿌리 관심을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우정과 지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여성 언론인 대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워싱턴포스트 소속 백악관 특파원 김승민 기자편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 그리고 시리아 국경의 골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오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용납하지 않았고 1948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1956년, 1967년 제2차,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우세했으나 이스라엘은 초반 열세였던 전세를 극복하고 이 시도를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25일 이집트와 시리아,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협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19일 만에 종결됩니다. 1927년 10월 6일 세계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재즈 싱어가 개봉됩니다. 무성 영화의 시대가 끝나고 유성 영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비적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26년 워너사가 영상과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한 영화음악을 합성한 영화 돈주왕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영화에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27년 개봉된 영화 재즈싱어는 감독 엘렌 크로스랜드가 브로드웨이의 히트작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개봉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35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흥행 수입을 거둬들입니다. 재즈싱어는 유대교 성가 가수의 아들이 예배에서 성가를 부르는 칸토르가 될 예정이었으나 재즈싱어가 되고 싶어 집을 나가 대중연예인으로 성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워너사는 메이저 영화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무성 영화밖에 없던 시절 화면 속에서 사운드가 나온다는 것에 관객들은 놀라워했고 재즈싱어의 성공을 계기로 영화사들이 앞다투어 유성 영화를 만들려고 했고 이렇게 유성 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